제5장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의 자서적인 부분에서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그의 체험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주님과 동행하는 면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사역의 특수성과 고유한 요소를 살펴보기 위해 그가 쓴 로마서 중 특별히 뒷부분을 보기로 합시다. 로마서 12장의 시작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자신을 드릴 것을 간청합니다. 이러한 헌신은 그가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이 산출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의 몸을 언급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깊이 연구해야 할 주제입니다. 그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갈망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육신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바로 이 갈망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만세전부터 감추어온 신성한 비밀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의 새로운 시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이 계시는 구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언급할 때에 이미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신성한 목표, 곧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몸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신 대로 십자가를 인식한다면, 자신도 예외 없이 이 몸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영 안에서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단지 부분적인 변화의 역사만 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 죄사함, 칭의, 해방받음, 개인적인 거룩함, 승리의 생활, 영을 조차 행함 등과 같은 이러한 지극히 귀한 구속의 열매는 우리가 누리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목적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 땅 위에 흩어져 사는 무수히 분리된 개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의 가치는 이것보다 훨씬 뛰어넘습니다. 구원은 몸을 위한 것이고, 해방받음도 몸을 위한 것이며, 개인적인 거룩함 또한 몸을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많은 개개인이 아닌 단체적인 한 사람으로 보게 하십니다. 신성한 사상의 목표는 바로 하늘에 속한 한 사람이지 결코 한 무리의 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번은 내가 중국의 어느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나는 참을 수 없어서 내게 질문을 한 사람에게 이 요점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학자로서 내가 말씀을 전한 것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내게, 네 선생, 당신이 전하는 종교는 우리 같은 이런 가련한 죄인들을 하늘로 인도한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아마도 초만원이 될 테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런 상황에서 나의 답변은 그리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회상해 볼 때, 만일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은 영원히 초만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는 둘도 아니고 많은 무리도 아닌 오직 한 사람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아들 자신과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게 된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한 세 사람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또한 그곳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진실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개인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들이 지체가 되는 하늘에 속한 한 세 사람으로 보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한 아주 새로운 이 계시가 어떻게 그에게 임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체험이 깊고 하나님과 많은 비밀한 교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그가 본 주의 나타나심과 계시의 성질에 대한 것과 그가 어떻게 그것을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이러한 체험들을 자랑하는 것은 무익하나 부득불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본 환상을 언급한다고 말했습니다. 아, 14년.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이들의 경우가 만일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받았다면 온 상해가 즉시 알게 됩니다. 단지 2년 동안만 그것을 억누르려고 해도 큰일인데 바울은 14년이 지나고도 우리에게 그 환상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이것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더 전진된 계시일 뿐이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러한 이상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으며 그가 본 것이 그의 사역 안에서 실행되었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몸.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한 몸, 한 세 사람이 무엇인지를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본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6절에서 바울이 말한 우리의 옛사람은 첫사람 아담에게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이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과 12절에서 그는 세 사람이 한 범인 것을 지적하며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세 사람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부활 승천하였습니다. 옛사람과 세 사람 중간에 있는 십자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의 교통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물을 것입니다. 나는 군중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분에게 고함치며 그를 없애버려라고 한 그 말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십자가는 끝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신 첫째 목적은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끝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의 몸에서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한층 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천연적인 힘과 독립성이 얍복강가에서 깨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자기 만족과 개인의 천연적인 생명이 거기에서 깨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다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혼이 무능력하게 되도록 상처를 받아야만이 영혼이 절름발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단지 이론으로만 남겨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것은 내게 단지 이론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전파하였지만 나 니토생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보기 전에 개인의 체험 안에서 나는 이것을 조금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를 없애버려라고 한 이 외침은 무의식 중에 나의 옛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에 메아리쳤지만 그러나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판결은 도리어 그분에게 집행되었습니다. 이 중대한 발견이 내게 끼친 영향은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와 같이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7개월을 거친 이러한 발견은 나를 말씀을 전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겸손히 낮아지게 하였습니다. 나는 이전에 내가 말씀을 전한 것은 나의 열심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소극적인 면을 보는 것이 이렇게 큰 체험을 하게 하는데 우리 마음에 계시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적극적인 면을 보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귀로만 들었던 곳을 직접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증거하는 것과 듣는 것은 얼마나 다른지. 런던의 안내서를 읽는 것이 직접 런던에 가보는 것을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것에 대해서 체험적인 인식을 갖기를 원한다면 조만간 우리는 그 가운데에 자신의 몸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체험들이 필요한데 하늘에 속한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을 보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말했듯이 이것은 십자가의 부활의 측면에서의 가치 표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찍이 우리를 해방하여 아담 안의 옛사람과 자기 중심적인 천연적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며 지금은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아주 새롭고도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로마인의 십자가형과는 달리 끝내는 것일 뿐 아니라 시작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의 불화가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합일에 의해 대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독적이고 분리된 그리스도인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 안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사실을 엄중히 보게 하시기를. 나는 자신을 위하여 영적인 체험을 추구합니까? 나는 내게 속한 교파를 위해 사람을 구원받게 합니까? 아니면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의 이상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하늘에 속한 사람 안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을 봅니까? 내가 만일 진실로 이렇게 본 것이 있다면 구원이나 해방이나 그 영을 얻은 등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체험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될 것이고 내가 보는 것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제목의 몇 가지 방면들을 살펴봅시다. 신약 성경은 교회를 영에 속한 처소요 성전으로 한 몸이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아내와 같이 다방면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에 논할 때에 반드시 이 몇 가지 표현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는 교회의 기초에 대하여 말하겠고 계속되는 네 개의 장에서 교회의 영원한 성격과 교회의 교통과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현재 높은 부르심과 임무를 순서에 따라 보기로 합시다. 이 네 개의 장에서도 교회에 관한 일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교회의 의미는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사역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마지막 시기에 교회가 차지하는 중대한 지위를 필연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이 터는 무엇입니까? 이 터는 분명히 바울만이 가진 특유한 것도 아니었고 또한 그에게서 비롯된 것도 아니며 모든 사도들이 공통으로 가졌던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우리는 잠시 복음서로 돌아가서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그것의 본래의 정의를 찾아보기로 합시다.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서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놀라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바울의 사역이 바로 이 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락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는 베드로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건축되어 그분의 교회의 기본 골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그분은 그분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반석 위에 건축되는 모든 산 돌들입니다. 반석은 또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반석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계시에 근거한 고백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제껏 그분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나 생각을 별로 개의치 않으신 것 같았는데 이때 갑자기 그분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분은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나 추측에서부터 화제를 돌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분의 질문은 즉시 베드로의 그 역사적인 고백을 이끌어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따라서 교회가 그 고백 위에 건축된다고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렇게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오늘날처럼 어떤 이들이 연구나 추론 혹은 어떤 관점에 근거하여 산출한 허황된 성명서 같은 것은 더욱 아닙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지적하신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더욱이 그것은 예수의 참된 속성과 의미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그것은 복음서가 우리에게 그분이 하신 일을 말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예수의 사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으로 말한다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직임과 사역으로 말한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베드로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이러한 이중적인 발견은 후에 바울의 사역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예로서 로마서의 시작 부분을 다시 읽어봅시다. 그가 핍박했던 이 예수에 관하여 그는 이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증거하여 말합니다. 바울이 모든 교회에게 쓴 서신은 예수에 관한 이 계시 위에 기초한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첫째 계시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분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또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갈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분별되셨을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가 되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기초라면 우리는 산 돌입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그들을 통하여 만유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만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에게 연결시키신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전혀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의 기름 부음을 얻었다고 선포하면서도 그 영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체에게 주어진 것이 동일한 목적, 즉 아주 똑같은 신성한 목표를 위한 것임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 점을 볼 때에 이전에 했던 모든 일들이 이 목표와는 전혀 상관없고 얼마나 미약하고 부족했던가를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즉, 교회는 단지 죄를 용서받고 하늘로 올라가는 한 무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과 역사를 아는 단체적인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혹은 만질 수 있는 것을 훨씬 초월하며 심지어 3년 이상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행하고 함께 생활했던 주님의 제자들의 외면적인 체험 이상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체험은 큰 기쁨과 큰 즐거움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베드로와 며칠만이라도 위치를 바꾼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체험조차도 그들로 주님과 연합되어 교회의 일부분이 되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에 관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어야만 당신과 내게 이 일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이지만 이론적이거나 교리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계시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20년을 생활했다거나 혹은 일생 동안 신학을 연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그분의 교회 안에 건축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외면적인 지식이 아닌 내면적인 인식이 있어야만 이 일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혈육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기초는 다만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사람에게 인식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애석한 것은 소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초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교회가 반드시 음부를 이길 것이라고 선포하셨지만 교리는 음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를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내가 서양 사람들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항상 아름다운 자기 접시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식탁 위에 놓여진 것이 아니라 장식용으로 벽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교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점도 이와 같이 교회는 단지 사람들에게 그 외형과 형식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장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 교훈, 질서 등은 환경이 좋을 때면 생명과 유사한 표현을 산출하기도 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면 우리의 참된 상태는 아주 빨리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따랐으며 밀고 만질 때 예수의 고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따르던 한 사람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베드로만큼은 좋다고 여기거나 혹은 그보다도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일찍이 시험을 받아서 실족했습니다. 그가 실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이제껏 실패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그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오히려 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직접적이고도 주관적인 인식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나는 교회의 지체가 서로 도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전해진 지식만 있고 하늘로부터 온 계시가 없다면 그것은 별 쓸모가 없으며 불시험을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순교자라는 말에서 교자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누가 교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한때 나는 현대주의자들이 내게 와서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되며 나의 믿음의 근거인 그런 역사적 사실도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고 입증할까봐 몹시 두려웠습니다. 만약 진실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나는 분명히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평온해졌습니다. 유럽의 병기고에 있는 탄피만큼이나 그렇게 많은 쟁론들을 사람들이 내게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얻은 우리의 지식은 우리를 속일 수 있으며 가장 좋은 것일지라도 완전하지 않으며 설령 좋다고 해도 우리는 또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분이 알고 있는 아들을 베드로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계시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계시가 없다면 교회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면에서 아는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답변은 네가 잘 대답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반석이 바로 교회의 경계를 확정합니다.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한다면 교회의 경계는 거기까지 확장된 것이며 그것 이상 촉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일반적인 고백이 아니라 계시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계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한 인격, 곧 인자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분에 대한 고백보다 더 하나님께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는 항상 나는 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분은 우리가 당신은 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도 적습니다. 당신이 주이십니다. 모든 일이 잘못되고 모든 일이 혼란되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께서 주이신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혼란 덩어리일 때 우리는 예수께서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것을 서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말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교회는 계시 위에 세워질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을 선포하는 우리의 이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대변인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망이 곧 음부의 문의 권세요 무기인 것을 보도록 하나님에 의해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선포하는 것의 가치를 깨닫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예기치 못한 환경 가운데서 갑자기 믿음도 통하지 않는 것 같고 기도도 힘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며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주이시오, 당신은 승리자이시며 당신은 왕이십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나는 원합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이십니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에 따라 말합시다. 기도 집회와 만찬 집회에서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갈 때에 혼잡하게 많은 무리가 모인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궁핍하여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당신은 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외치는 소리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소리요. 어떤 소리보다 음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소리입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 하나님께서는 역대로 그분의 목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으며 사도 바울을 이러한 주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함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곧 계시로 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영원한 뜻과 관계되어 있으며 이 뜻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리한 사람에게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구약에 있는 많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종 가운데서 아마도 요셉이 가장 완전한 자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성격상의 어떠한 결함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가 걸어간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를 압니다. 그의 환난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의심할 것 없이 그가 꿈을 꾼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이러한 꿈이 계속되는 어려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이런 꿈은 영에 속한 이상을 대표합니다. 그는 이를 통하여 그의 형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꿈을 꾸고 고함해 그의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가 본 것으로 인하여 가히 두려울 만한 모든 체험 가운데서 굳게 설 수 있었으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백성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모세가 일으켜졌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일으켜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으며 또한 그분이 어떻게 그들로 그분께 돌이켜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며 그분 자신으로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시려는지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식양을 보았습니다. 때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생활은 회막과 그들 가운데 있는 신성한 인격을 중심 삼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자신을 드렸는데 이는 자신의 생각에 따른 것이 아니고 요셉과 같이 그가 본 것에 따라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그것은 영원 과거에서 시작되며 우리의 편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몸에서의 하나님의 참된 역사는 우리가 자신을 그분께 드릴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부터 시작됩니다. 헌신은 마땅히 영적인 이상이 산출한 결과이어야 하며 전자가 후자를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는 것이 있을 때라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의 일은 수시로 시작될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으로부터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표를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상이 결여되었다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봉사는 자신의 뜻에 따른 충동적인 것일 뿐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할 수 없게 됩니다. 바울에게서 우리는 그가 얻은 계시가 양면적인 것임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은 내적인 계시이며 혹은 주관적인 계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외면적인 이상이며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이 더해져야 완전하고 온전하며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었다면 그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늘날의 필요입니다. 내면적인 계시는 외적인 이상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주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도 알아야 하며 기초에서 그치지 말고 그 위에 어떻게 건축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종이나 하는 자질구레한 일들을 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친구이므로 그분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을 헌신하게 한 그 부르심은 하늘로부터 온 큰 빛이었습니다. 순종은 이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든 헌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이지만 그분께 대한 맹목적인 헌신은 크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갓 구원받았을 때 가르침을 받지 않은 단순한 헌신과 하나님의 계획을 봄으로 말미암아 더 전진되게 자신을 드리는 헌신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는 자신이 받은 구원에 기초한 개인적인 것이며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즉시 엄격한 요구를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필요를 계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분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시하셨을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응답을 받아들이십니다. 이때 그 헌신에 대한 그분의 요구는 더 깊어집니다. 우리의 반향하는 말은 새로운 깨달음에 기초한 것이며 그분은 또한 우리의 말에 따라 더 새롭게 우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바울은 계속되는 그러한 이상을 시종 거스르지 않았으며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은 그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상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포괄할 뿐 아니라 이 이상은 또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성도들은 비록 위대한 것을 볼 수 있었지만 그들은 단지 땅에 속한 백성에 관계될 뿐이었습니다. 설령 그들이 하늘에 속한 교회의 예표였을지라도 요셉이나 모세와 같이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그런 이상의 위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상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와 달리 하늘에 속한 이상이 온 교회에게 주어집니다. 신약 시대에 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자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의 목적은 그분의 이상을 한두 사람에게만 국한하여 보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분명히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에베소서 3장의 중요한 단락에서 바울은 너희 이방을 위하여라고 말하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말합니다. 그는 오직 계시로만이 그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오늘날 그분의 교회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에서 쳐다보는 천사들에게 알게 하는 각종 지혜를 설명해 줍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이 지혜는 반드시 먼저 교회의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자신도 그의 위임에 대해 말하는데 그것은 그의 유일한 목표인 모든 이에게 드러내어 알게 하는 것에 통제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에게 주어졌으며 그 목적은 그의 수고를 통하여 교회가 이 이상을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말한 모든 사람이 각 지체를 포함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는 결코 개인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분명히 나타나며 오직 교회만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분량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이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될 수 있습니다. 빛의 보배로움. 이상은 어떤 것으로도 대치될 수 없으므로 문제는 어떻게 사람들로 보게 하는가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기억하며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까지도 어렵지 않지만 문제는 대개 보는 데에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일은 보는 것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다르게 시작된 어떤 일들을 축복하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단지 아주 사소한 것들이며 시험을 견딜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거나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 내면적으로 빛비춤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만일 그것을 보았다면 새로운 역량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이로부터 신선한 빛 가운데서 교회와 일과 영적 전쟁과 모든 것을 볼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이상이란 무엇입니까? 이상은 신성한 빛이 투시되는 것으로 이 빛이 만일 가려진다면 멸망을 이끌어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주의 얼굴빛을 보자마자 구원을 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리만 이해하고 그것에 동의한다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진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진실로 그분을 보았다면 그때 우리는 그분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점은 소극적인 면에서든 적극적인 면에서든 죄나 구주에 대해 참된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리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성경에서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거짓을 말하고 그것도 아주 그럴듯하게 꾸며대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교리에 있어서 그들은 어떤 급진적인 진보는 없었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이 가르칠 필요도 없이 즉시 거짓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본능이 있게 되므로 그들을 붙잡고 있던 악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빛이 그 진상을 드러냈으며 이것을 밝히는 빛은 또한 사망을 죽입니다. 빛이 거짓말의 실체를 드러냈으며 이 빛은 또한 사망을 죽이는 빛입니다. 이전에는 단지 도덕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내면의 체험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체험은 마치 사진기의 필름이 감광되자마자 즉시 그 위에 영상이 새겨지는 것처럼 내면의 빛비춤이 따라옵니다. 당신이 셔터를 누르자마자 사진이 찍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의 이상을 보는 것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똑같은 강렬한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이상은 단지 개인에게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포함한 것은 훨씬 더 깊고 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우리의 전체적인 관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제까지 그분을 위해 하던 일을 모두 즉시 뒤엎어버리라고 제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외면적인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처리하거나 개선할 수 없으며 또한 감히 그분이 하시는 일을 뒤엎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외부적인 일들을 강제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빛은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거나 어떤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았는가 보지 못했는가의 문제입니다. 모든 관건은 빛이냐 흑암이냐 혹은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단지 교리를 택한다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아주 빨리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하늘에 속한 이상이 내 속에 나타내신 그의 아들이 되어 이 둘이 하나가 된다면 기억할 필요도 없고 또한 잊어버릴 가능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상을 유지하거나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내면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일이나 방법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분의 길에 있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우리가 빛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빛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빛을 원하지 않는다면 빛을 밖에 가둘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아주 작은 나뭇잎이라도 별의 빛을 가리울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아주 작은 장애물에 가리워져서 영원한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빛은 아무리 작은 틈새라 할지라도 그 틈을 통과하여 새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영적인 이상을 얻는 비결은 수시로 대가를 지불할 준비를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곧 겸손하고 열려진 영으로 하나님의 그 감찰하시는 빛을 향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주여, 나는 빛을 얻기 위하여 어떤 대가라도 치르기 원합니다. 나는 빛비춤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일의 구석구석을 감찰하시고 또한 당신의 뜻의 빛으로 그 위를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일을 연구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원대한 뜻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로 성경의 교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아름답고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만을 세우는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빛을 얻기 위해 외치며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히 빛에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나로 스데반과 같이 하늘에 계신 인자를 볼 수 있게 하소서. 또한 그분의 빛 안에서 당신의 교회가 무엇인지, 당신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소서. 당신이 은혜를 베푸시어 내가 이 빛 가운데 생활하고 행할 뿐 아니라 더욱더 그 빛 가운데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특별한 점은 교리가 아니라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시에서 옵니다. 교리의 배후에는 의문 외에 다른 것이 없지만 계시 뒤에는 하나님 자신이 계십니다.